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왕이 외교부 장과 류전민 기후변화 사무특사와 각각 회동한 뒤 6일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사안에서 여전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난화의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또 기후변화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원하고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그 밖의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기금 확대 노력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현재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국들의 부담 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지난 2년간의 한일 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 미한일 3국 협력체계의 발전과 한일 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퇴임 뒤에도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고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중단된 정부 간의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국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타결 가능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IT 방문 중에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휴전 협상의 90%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이집트와의 접경지역인 가자 남부 필라델피아 회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와 하마스 억류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맞교환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꼽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들을 하마스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이 명백히 부정확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없다면서 불행히도 타결에 가깝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몇 달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미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가 오늘 중국과 베트남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234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 야기가 이날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하는 가운데 중국 하이난성과 광둥성 외에 홍콩과 마카오 베트남의 공항과 학교, 기업, 교통망 등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하이난성에서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주민 약 42만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하이난성 북부 해안 지역을 따라 해수면이 150에서 230cm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섬 북부 하이커우시는 해일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그리고 이용자 보호 문제. 자, 최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창업자가 관련 사안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세상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대법원과 소셜미디어 X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볼소나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가짜뉴스 또 증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유포됐다는 이유로 이 X사에 고액의 벌금을 매긴 이후에 X에서는 검열이라며 벌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브라질 사법부가 다시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브라질에서의 X 접속 차단과 함께 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브라질 내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러자 스페이스X는 브라질에서 일하던 인력을 철수시켰고요. 다른 직원들의 브라질 여행이나 출장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맞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대립은 소셜미디어 세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과 틱톡 등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사람이 1억 6,50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의 84%나 됩니다. 그리고 X를 쓰는 사람도 2,200만 명 정도입니다. AP통신은 브라질에서의 X 계정 차단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X로의 접속도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적을 밝히지 않고 활동해온 소셜미디어 인사 또 인플루언서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브라질 사람이라는 걸 밝히게 된 상황을 전했고요. 브라질의 정치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상황 설명과 함께 팔로워들에게 작별 인사를 알렸고 그동안 X를 통해서 쌓아온 콘텐츠, 팔로워를 잃게 된 사람들의 실망과 상실의 사연 그리고 반대로 다른 소셜미디어의 가입 회원이 크게 늘기도 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21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토요일은 절기상 가을이 완연해진다는 백로입니다. 아침 저녁을 제법 선선합니다만 평남과 황해도 함흥은 30도 전후에 낮더위 여전하겠습니다. 평안북도 함북 양강도 일부는 오후에 맑아지지만 대체로 모든 지역이 구름 많이 낀 날씨고요. 강원도 장전과 평강 지역은 오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1도입니다. 신의주가 19도고요. 원산 19도, 함흥 16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13도, 해산 10도, 청진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0도, 개성이 31도, 함흥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28도, 원산 27도, 중강 25도, 해산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먼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Founder and CEO of the Telegram messaging app Pavel Durov was reportedly arrested in France.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이 인터넷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했다는 문제로 파벨 두로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텔레그램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로스 로보스의 라밤바 들으시는 동안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최근 일어난 총격 사건 범인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이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관한 첫 국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호주가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에 총격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 GBI는 이 범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 씨를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호시 국장은 이 그레이 씨에게 과실치사 4건,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범인의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네요.
네, 호시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그레이 씨의 혐의들은 아들의 행위와 이 아들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고의로 허용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왜 그런 혐의들을 적용하기로 했는지는 자세한 다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씨는 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을 사다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네, 학생과 교사 각각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교사 2명 또 학생 7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콜트 그레이는 올해 14살인데요. 이 범행에 AR-15 유형의 공격용 소총을 썼습니다.
네.
그는 4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레이는 6일 오전에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 조지아주 대법원 판사 앞에 섭니다.
네. 이전에도 이 총격범의 부모가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이 미시간주 법원에서 제니퍼 클럼블리 또 제임스 클럼블리 씨 부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10년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학교 총격범의 부모에게 자식의 행위를 두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두 사람의 아들인 이선은 지난 20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서 4명을 살해했습니다.
네. 자, 크럼블리 씨 부부가 그때 구체적으로 뭘 잘못해서 과실치사로 기소됐던 겁니까?
네, 아들한테 총을 사줬는데 이걸 집 안에 안전하게 두지 않았고요.
네.
또 당시에 15살이었던 아들의 이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던 학교 총기 남사범 3명의 부모들도 모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워싱턴주에서 15살짜리 아이가 총으로 4명을 살해했는데요. 이 총격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사용한 총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번 그 조지아주 학교 총격범이 지난해 이미 수사관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콜트가 학교에서 총을 쏘겠다는 위협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관들이 지난해 5월에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당시에 그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콜린은 이 사냥용 총들을 집안 금고에 넣어놓았고 또 아들이 이 총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수사관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콜트가 왜 학교에서 이렇게 총을 쏘았는지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현지 당국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또 범인이 어떻게 총을 가지고 학교 안에 갖고 들어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콜트의 숙모인 애니 브라운 씨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 조카가 지난 몇 달 동안 주변 어른들한테 이 본인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총을 쏜 사건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자료를 보면요. 지난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때부터 이번 사건 때까지 적어도 195명이 학교에서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국토안보부 DHS 연구를 보면은 이 학교 총격범의 약 75%가 집에 있던 총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아이들이 집에서 이 총을 손에 넣도록 하는 것을 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네, 21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이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이 총을 놓아둔 사람을 이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지아주 학교 총격이 올해 들어 생긴 몇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되는 겁니까?
네, AP통신은 지금까지 이번 사건이 30번째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총격으로 적어도 1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눈길을 끄는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날 경제 관련 구상들을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미국의 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At the suggestion of Elon Musk, who has given me his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that's nice.
네, 집권하면 이 정부 효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본인은 완전하게 지지하고 좋은 사람인 이 머스크를 이곳에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정부 효율이가 이 전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이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이날 밝힌 계획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만 정리해 보면요. 먼저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이 경제 정책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말을 들어보죠.
My plan will rapidly defeat inflation, quickly bring down prices.
네,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내리며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불을 당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규제를 대거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후보 말입니다.
To stop this onslaught at lower prices, I'm pledging today that in my second term, we will eliminate a minimum of 10 old regulations.
네, 규제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최소한 10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면서 실제로 매우 빠르게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트럼프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네.
또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미국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만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정부 소유 토지를 개방해서 그곳에 집을 많이 짓겠다고 했고요. 또 그린 뉴딜이 사기라면서 이걸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그린 뉴딜이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이게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백악관이 5일 이 정부가 10번째 연근의 풍력 발전 사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이 발전 용량을 3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경제 구상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군요.
네, 해리스 부통령 진영의 브라이언 넬슨 정책 고문은 트럼프 후보의 경제 아젠다가 물가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나라 빚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또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 경제가 엉망장자들과 거대 기업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대선 결과 뒤집기 등 혐의로 이곳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5일 목요일 법원에서 중요한 심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연방대법원이 이 트럼프 후보의 공식 행위에 이 부분적인 면책권을 인정했는데요. 이 타냐 처트칸 연방법원 판사가 5일 이 특별검사와 변호인단 측에 각각 시한을 주고 이 면책 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심리가 중요했던 절차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이 대선 전에 시작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 변호인단이 대선 전에 재판하면 안 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 첫 판사는 5일 심리에서 이 선거 시점이 이 법원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처트키 판사는 양측에 설명 자료를 시한 안에 제출하라고만 하고 공식 공판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자,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제 조약이 체결됐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 등이 5일 유럽 평의회가 맡는 AI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네, 이 AI 협약을 만든 곳이 유럽 평의회이군요.
네, 여기가 유럽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난 1949년에 출범한 국제 기구인데요. EU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총 46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앞서 유럽 평의회는 57개 국과 함께 수년 동안에 걸쳐 이 협약 초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5월에 최종안이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네, 세계 첫 국제 AI 조약입니다. 이 AI 협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AI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AI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이 평등, 차별 금지, 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이 AI 기술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문서로 만들고 또 기술 적용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위험 평가를 반복적으로 해서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 금지나 유예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요?
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벌금과 같은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또 공공 부문에 비해서 민간 기업에 대한 감시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집행 방식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제사회가 이 AI 협약을 마련하고 체결했다는 게 또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AI 첫 조약 합의한 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유럽 나라들이죠. 안도라, 조지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몰도바, 산마리노, 또 중동의 이스라엘 등이 5일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AI 협약 서명이란 말이죠. 유럽평의회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마리아 페이치노비치 브리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AI의 부상이 우리 기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조약이 잠재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방 조약이라면서 더 많은 나라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이미 서명한 국가는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과 호주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가 이 양국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5일 호주 킹스클리프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 또 페니웡 외무부 장관과 11차 외교안보 2 플러스 2 장관 회담을 하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네. 자, 호주와 일본 양측이 이 5일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 장관들은 양국이 공동의 지역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뭉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한번 들어보죠.
Today we have agreed to enhance our air engagement with greater.
네, 두 나라가 인적 연결 확대와 더 많은 훈련 두 방위 공군 간 군사훈련 확대를 통해서 공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스 장관이 전했습니다.
네.
양국은 이를 위해서 일본 자위대 산하의 수륙 기동단이 호주 북부 나윈에 기반을 둔 미 해병대 순환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네, 자 일본과 호주 두 나라가 이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면서 어떤 내용에 합의했습니까?
네, 두 나라 장관들은 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 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필리핀에 대한 이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활동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이 남중국해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영내 협력국들과의 이 민간 해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일이 있었죠?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보수집기가 이 나가사키현 앞바다 상공에서 영공, 일본 영공을 침범했고요. 또 중국 측량함도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지난 주말에 도쿄에 있는 이 중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를 전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이 이번 해당 사건에 관해서도 호주 측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우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호주의 장관들이 또 어떤 점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까요?
네,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또 이 안보 도전에 대한 지역 경제와 안보 기후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디 그랜머의 프레시 아이즈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의 ABC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논평 순서 이어집니다. I got these fresh eyes. Never seen you before like this. My God, you're beautiful. It's like the first time when we open the door for we got used to usual.
So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 곳은 아니지만 미국땅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령 US Territories인데요. 이곳은 주와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President Kennedy begins his venture in personal diplomacy in Latin America with a stop in Puerto Rico, where he is greeted by Governor.
1961년 12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를 찾았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다섯 곳에 주요 영구 거주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사모아,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US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들 미국령이 다양하고 잠재적으로 발전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방행정부에서 내무부 도서 업무실이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 다른 미국령과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반면 푸에르토리코와의 조율은 케네디 대통령 이래 대통령실이 맡습니다.
Saturday in the Puerto Rican capital of San Juan, activists called for the removal of a statue of Spanish explorer Ponce de Leon. Some dressed to honor the
미국령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자체 입법부를 선출합니다. 미국령에는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없어 이곳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 유권자는 당 예비선거나 다른 지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영토에서 일반 투표로 뽑힌 대표들은 연방 하원에서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들 대표를 상주 대표라고 부릅니다. 미국령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주요 관할권은 연방 하원에서는 천연자원위원회, 그리고 상원의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가 행사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1899년 미국이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았고 1900년 연방의회가 채택한 법에 따라 민간정부가 푸에르토리코에 들어섰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메리칸 사모아가 1900년부터 양도 준서로 미국령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괌은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됐고 1950년까지 해군 관할이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을 미국령으로 만드는 연방법이 1975년에 통과됐고 1978년에 현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1927년 US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프랑스 경찰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를 체포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인터넷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이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드로프와 파벨 드로프 형제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2013년 처음 출시했을 때는 미국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 iOS용으로 나왔는데요. 두 달 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으로도 출시됐고요. 이후 MS 윈도우와 리눅스 등 PC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9억 5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요.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링크드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운데 하나입니다. 텔레그램은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개발팀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영어와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등 18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장 배경.
텔레그램은 개인 정보를 보호받으면서 이야기할 권리를 내세우고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 플랫폼은 송신자 메시지를 서버에 보관하고 이를 수신자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텔레그램도 일반 대화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구현합니다. 이 종단간 암호화는 송신자가 단말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순간부터 서버를 거쳐서 수신자의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 서버 관리자가 메시지를 들여다본다 해도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미국 메타 왓츠앱이나 애플 iMessage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있는 실명이나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자 이름을 만들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대1 대화는 물론이고 무려 20만 명까지 참여 가능한 대화방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과 동영상, 문서, 음원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왜 논란인가?
텔레그램이 자랑하는 익명성 보호와 보안이 오히려 양날의 칼이 돼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흔적 없이 지울 수가 있고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사업 또 정치적인 음모가 오간다 해도 이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체포된 파벨 드로프 CEO를 포함해 경영진의 거주지나 본사의 정확한 위치 등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서 텔레그램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부가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이 허용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의 규모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메신저인 왓츠앱은 최대 1,000명까지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반면 텔레그램은 무려 20만 명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대한 대화방을 통해서 가짜뉴스나 음모론 같은 게 쉽게 생성되고 또 유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
텔레그램의 익명성 보호가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법 활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은신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 예의 하나는 바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주동자들은 성착취물 동영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의 여러 비밀방을 통해 상당 기간 유통해왔는데요. 어떤 방에서는 무려 2,000번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걸로 알려져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이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익명성과 보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에 반발해서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습격을 주도한 극우주의자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익명성과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23년 초까지 전체 메신저 트래픽의 최대 80%를 텔레그램이 처리할 만큼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크렘린궁, 외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도 당국의 입장이나 정책 등을 발표할 때 텔레그램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텔레그램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해서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도 텔레그램 플랫폼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통로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텔레그램 CEO.
founder and CEO of the Telegram messaging app, Pavel Durov, was reportedly arrested in France on Saturday.
지난 8월 24일,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벨 드로프 씨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이중 국적자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물, 마약 거래, 불법 집단, 사기 거래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그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드로프 CEO는 500만 유로, 미화로 554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법당국이 공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출국할 수 없고요.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러시아 반
러시아 정부는 자국 출신인 드로프 씨 체포 소식에 프랑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프랑스 지도부의 진정한 태도를 보여준다면서 프랑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프랑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있는 정보가 서방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러시아 보안당국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드로프 씨 문제는 정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법체계에서는 재판이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드로프 씨의 거취와 텔레그램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번 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영국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영국 정부 설명인데요. 보수당 등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기길 바라는 것이냐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막 지났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스타머 대표가 영국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Good afternoon. I have just returned from Buckingham Palace, where I accepted an invitation from His Majesty.
스타머 총리는 올해 만 62살로 1962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구 제작자,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요. 그의 부모는 노동당 지지자였고 스타머 총리도 자신의 뿌리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미 10대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요. 16살 때 노동당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리즈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검찰청장이 돼서 5년 동안 일했는데요.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의회에 입성한 지 5년 만에 노동당 대표가 됐고요. 리시 수낙 당시 총리의 요구로 지난 7월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을 교체시키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변화에 대한 영국민들의 기대를 부응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관계 재설정, 경제 회복 등 스타머 총리 앞에는 쉽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 듣기 오늘은 인터넷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작한다는 표현, 어떤 일을 꾸며 지어낸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새로운 사업에 관해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존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일을 조작하고 있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내가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Put your thumb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재는데 손가락을 올려서 그 물건보다 더 무겁게 무게가 나온다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Are you trying to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려는 겁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 메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내가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거나 압력을 넣었다고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I don'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I'm influencing the decision. I don't want to be seen as trying to tilt the balance in any way. I don't want it to seem like I'm playing favorites or applying pressure.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새 사업 관련 회의 참석할 겁니까?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아니요, 이번에는 빠질 겁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그러나 당신의 의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고맙지만
It's best.
최선이에요.
Stay out of it.
관여하지 않는 게
Stay out of it.
어떤 사람에게 이것에 관여 마세요, 끼지 마세요, stay out of it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고맙지만 여기서 빠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데이빗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나는 사이드라인에서 도울게요.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BOA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조작한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년 동안 레바논과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 아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하마스의 잔인하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의 여파로 뒤이어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블루라인을 넘어 이스라엘에 침투하면서 그 같은 안정은 산산이 깨졌다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말했습니다.
Hezbollah made the escalatory decision to bombard communities in northern Israel, and for the past 11 months, it has done so.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헤즈볼라의 이런 반복된 불안정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zbollah's violent attacks put Israeli and Lebanese civilians at risk. They jeopardize Lebanon's stability and sovereignty.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바논의 안정과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레바논은 테러 조직의 피난처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비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무기 금수 조치를 명백히 위반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과 미사일, 드론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let's be clear.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Hezbollah's attacks. No member of this council.
우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국경에서 잔혹한 테러 조직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의 어떤 회원국도 매일 같은 공격과 수만 명의 자국민이 피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하며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갈등이 격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돕습니다. 또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리타니강 남쪽에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유지군 이외에 무장 요원을 허용하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등 유엔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기한 연장은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평화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원 리퍼블릭의 키스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saw the sun. We said crazy things.